고린도 후서 5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 서문 후에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에 이릅니다. 사역은 밖의 기적적인 은사와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1940년 고린도 후서에 관한 메시지를 주실 때 니 형제님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를 강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는 밖의 기적적인 은사들, 특히 방언 말하는 것을 다뤘음을 지적했습니다. 니 형제님은 발람의 당나귀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신뢰를 사용하여 그것은 순전히 기적적 은사임을 지적했습니다. 당나귀가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은 확실히 기적이었습니다. 니 형제님은 은사는 갑작스런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역을 산출하는 데는 20년이 걸린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역에 관해 말할 때 니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쌓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조성되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역은 조성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으로 그분이 한 일로 그분이 도달하신 것으로 그분이 획득한 것으로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와 영광과 가장 높은 능력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도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도달하심은 그분이 성취하고 획득한 것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신 것과 획득하신 것과 도달하신 것은 모두 생명주는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주는 영이 이런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체현임을 의미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영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획득하신 것과 도달하신 것의 체현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영은 많은 성분을 가진 음녀, 즉 만유를 포함한 음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만유를 포함한 영은 출애굽기 30장에서 관유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이 관유는 네 가지 다른 향료, 몰약, 육계, 창포, 계피가 혼합된 기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관유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묘사됩니다. 이 영은 지금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구속받은 사람과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조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조성된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것이고 그의 일과 봉사는 새 언약 안에서 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 그 사역은 유일합니다. 신약에는 단지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사역의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신약 안의 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 유일한 사역이 곧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그러한 사역은 기도와 금식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은사일 수 있으나 사역은 아닙니다. 그 사역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조성되어진 결과로서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획득하고 이루시고 소유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속하신 백성들의 존재 속으로 체질 속으로 짜여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역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부담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담은 신약의 사역을 실행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찾는 사람들을 돕고 이 사역의 몫을 얻기 위해 주님의 마음의 갈망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특히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사역이며 거기에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구약의 사역과 비교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구약의 사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조성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자라고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943년 나는 결핵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 그분의 사역을 위해 나를 살리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형제님은 주님이 그분 자신으로 조성된 사람을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찍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영적이라면 우리는 장수하기 위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3일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자라는 데는 수년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 해를 보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이 적어도 60세가 되어야 이러한 조성됨이 성숙함에 이른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에 이르러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려면 그는 20세 전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40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60세에 이르러도 거룩한 성분으로 성숙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첫 20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생명주는 영으로 짜여지는데 또 다른 20년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조성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서 실망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을 배우는데 20년이 걸리고 조성되어지는데 또 다른 20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젊은이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명 안으로 가장 높은 생명, 즉 거룩한 생명이 조성되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생명도 40세에 이르러 충분히 성숙되지 않습니다. 나는 40세밖에 안 된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여러 해 동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험을 얻게 되고 능숙하게 됩니다. 나는 60세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나 나라의 순회가 되기에 충분히 능력 있게 성숙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이 자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수년 안에 많은 아버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 곧 아버지들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의 존재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그 사역은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될 수 없습니다. 나는 1943년 네 형제님으로부터 그 사역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행복했었습니다. 약 20년 후에 주님은 이 나라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에 관한 서문 부분인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기로 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은 고린도 후서 전체의 서문입니다. 그러나 2장 12절부터 17절은 그 사역에 관한 서론의 부문입니다. 이 부문 다음에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에 관한 긴 부문을 갖습니다. 사역의 승리와 영향, 복음보다 교회를 더 관심함. 바울은 그 사역을 전혀 교리적인 방법이 아닌 매우 인간적이고 친근한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제 나의 서문을 끝마쳤다. 지금부터 나는 우리의 사역에 관한 교리들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영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나는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10절과 11절에서 말한 것에 첨가하여 더욱 사도는 그들을 위한 그의 관심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드로아에서 그에게 문이 열린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였을지라도 그가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영혼 편치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그의 첫 번째 서신의 영향에 관해 소식을 듣기 위하여 디도를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그의 큰 사랑 때문에 그 소식을 알기 위해 그는 드로아를 떠나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의 관심은 복음 전파를 위한 관심보다 더 많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지적한 것 같이 그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그에게 열렸었습니다. 바울이 신중하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삽입한 것은 그가 어떤 종류의 자연적인 기술이나 책략을 통해 문을 열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주님에 의해 문이 열렸을지라도 바울은 그의 영 안에서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에 의해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거기에 남아 있음으로써 그의 영 안에 위안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나는 바울이 위안이 없었던 것은 그가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의 관심은 주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알기 위해 디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해서 디도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었습니다. 이 서신은 그의 사역의 3차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문 이후 마게도냐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문을 열었지만 바울은 열린 문을 두고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문을 연 것에 따라 나아가지 않고 그의 영의 위안을 주는 것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린 문과 영 안의 안식에 관한 그 질문의 답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외부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러나 내부적으로 당신의 영에는 안식이 없을 때 당신은 외부의 상황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 안의 느낌을 따르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영 안의 느낌을 따랐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외부적으로 어떤 일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주님은 안식의 느낌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과 내적 느낌 사이에 선택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다 여러분을 둡니다. 만일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당신이 영을 주의하기 위해 당신의 영을 훈련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영적입니다. 이것은 만일 당신이 안의 느낌을 순종하고 밖의 상황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절들에서의 바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디도로부터 소식을 얻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떠남으로써 그의 영에 안식을 주는 것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개선 행렬.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 관해서 코니 베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개선행진에서 포로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뜻한다. 이구 전체는 그리스도의 적들에 대한 승리 안에서 포로를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자들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신다. 바울은 개선행진의 대열에 끼어 따라가는 포로였으나 행진이 계속되고 있을 때 향을 운반하는 사람, 즉 향을 뿌리는 사람이었다. 포로된 적들 중 몇몇은 행진이 수도에 도착할 때 죽게 된다. 그들에게는 향냄새가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냄새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이다. 같은 은유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에서 그러한 승리의 방법 안으로 사도들을 이끄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축하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대열에서 정복된 포로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들로서의 그들의 행동은 적들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하입니다. 이 서신의 두 번째 부분인 2장 12절부터 7장 16절을 통해 사도는 그의 사역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축하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사역 안에서의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개선 행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향을 운반하는 그분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되어졌고 그분의 승리의 대열에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고 다니는 그분의 포로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하늘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결국 그는 패배했고 정복되었고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들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되고 정복되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에게 가시채를 발로 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주 예수님이 사울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너는 쓸데없이 가시채를 발길질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정복하기가 쉬운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새끼 손가락만 움직이면 패배되고 정복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울이 포로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행렬에서 처음 새 포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패배한 적들의 대열에서 포로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안에 인도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 사역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열리는 행진을 은유로 사용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많은 포로들을 이끄시는 승리의 장군인 주 예수의 개선 행진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 행렬의 포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합당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임을 가리킵니다. 내적으로 나 또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의 포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한 포로로서 나는 한때 적이었지만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했고 정복되었고 포로되었고 순종하게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를 이긴 자와 승리자로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가운데서 행진함으로써 주님의 승리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간증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 패배되었고 포로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순종하는 포로로서 그분의 승리에 아멘이라고 말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 안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은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에 의해 패배되었고 굴복되었고 포로되어 지금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첫째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축하를 그 사역에 비유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역 안에서 사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행렬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했고 그들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렬에서 순종하는 포로들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신약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인 것을 깨달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패배시켰으며 정복했으며 포로되게 했으며 복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승리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인 신약의 사역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과 동역자들을 개선행진과 같은 주님의 승리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뿌리는 향의 운반자로서 비유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승리의 대열 안에 포로들과 같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사역에서 향의 운반자들입니다. 아는 냄새라는 말에 관해서 빈센트는 헬라어의 용법에 의하면 냄새와 아는 것은 동의어이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의 본질과 효과를 전달하는 향기로서 상징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그리스도를 아는 탁월한 지식은 달콤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출된 달콤한 향기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생활과 일 안에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서 양자 모두에게 발산되는 향기입니다.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들을 하기에 충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과 생명에 이르는 이란 구는 결국 사망 또는 생명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도들의 사역의 다른 결과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로 충만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포로된 자들만이 이것을 위해서 충분하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알맞은, 할만한 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3장 5절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1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행상이라는 말은 또한 속임수로 낮은 수준의 행상인들이 값싼 물건을 비싼 가격으로 팔고 소매하고 남을 등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고 팔고 하는 데 종사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습니다. 사도의 사역은 얼마나 순전하고 신실합니까?